제4장 겉사람의 파쇄와 영의 사용 세 번째 시간 1948년 5월 27일 오전 장소 복주 해관항 영이 나올 수 있음 영이 나오는 것은 능력이 나오는 것임 겉사람이 파쇄된 세 번째의 결과는 바로 우리 속에 영이 흘러나오는 것 곧 우리 속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에게 이론이나 신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사람들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지식이나 신학이나 이론이나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면 우리의 영은 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나올 때 우리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영에 이를 때 그들에게 공급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 후 만일 사람의 영을 만지지 못하면 영은 곧 돌아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쉴 곳을 찾을 수 없어 다시 방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영감 방면에서 영의 흘러나옴은 사람에 대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오순절의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에 근거하여 성령이 사람의 몸에 강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몸에 임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한 면으로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타나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전통과 근원입니다. 우리의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영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나올 때 우리 안에 성령도 함께 나옵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사람 안에 거하시며 사람의 영은 성령의 거처가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영에 대하여 이것이 도대체 대문자의 영인지 소문자의 영인지 즉 이것이 성령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인지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 사람의 영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의 영은 사람의 영인지 성령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 구분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영은 성령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나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영과 성령은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영의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은 바로 사람의 영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공급함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늘 우리 겉사람에 의해 포위되어 둘러싸여져 있으며 또한 우리 겉사람에 의해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 느낌, 특징, 주장, 지혜 등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이 겉사람은 파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에 있는 영이 도무지 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속의 영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돌파하여 나올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깨뜨려질 때만이 비로소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파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받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고 많은 시련을 거쳐 그의 몸에 상처와 상홍과 핏자국이 있다면 성령은 그의 몸에서 길을 얻은 것이며 당신은 그의 영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에서는 단지 그의 생각과 감정과 구변과 지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조금만 들어도 마치 한 차례의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을 뿐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사람의 영은 쉽게 흘러나오며 듣는 사람도 즉시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다만 두뇌 안에서만 맴돌 뿐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만 두뇌만 큰 사람이며 그의 영은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에 전념함. 무엇을 가리켜 말씀의 사역이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로고스라고 합니다. 전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라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응당 말씀의 사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마땅히 자신을 말씀의 사역에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바로 봉사, 즉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다해야 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고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사역하며 사람을 섬깁니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사역이 있으려면 그는 반드시 영 안에서 계시를 얻고 부담이 있어야 하며 그의 안에 주님의 뜻과 유임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말해낼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묵시라는 말은 응당 말씀에 대한 부담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부담이 있으면 묵시가 있고 부담이 없으면 묵시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의 부담이 있어야 하고 그런 후에 단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담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는가입니다. 어떤 때 그 사람의 영 안에는 부담도 있고 또한 주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겉사람은 시종 그 부담에 일치하는 한마디의 말씀도 말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때 말을 하면 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파쇄되었다면 속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사람이 단상에 서서 말할 때 말은 줄곧 맴돌고 자신을 부담에 묶어 풀어놓지도 못하고 쏟아놓지도 못합니다. 그의 영 안에 있는 부담이 겉사람을 돌파하지 못하여 마치 밖에서는 밖의 일을 말하고 속의 영 안에서는 속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속에 있는 부담을 말로 쏟아내지 못합니다. 그는 단상에서 두 시간을 말했지만 결과를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말하는 사람도 역시 힘들어집니다. 그의 말은 비록 많았지만 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래의 부담을 지고 와서는 다시 원래의 부담을 지고 돌아갑니다. 올 때에도 부담이 아주 무거웠지만 갈 때에도 여전히 부담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밖의 생각이 파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혼이 영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은 반드시 먼저 다루심을 받고 타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라야 주인이 되지 않고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담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생각이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루심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독립적이지 않으며 영안의 부담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말씀이 나오며 부담도 쏟아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이 옳다고 느끼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자신 안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말이 옳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하다면 당신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당신의 부담도 쏟아놓게 되고 듣는 사람도 만족하고 당신도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날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두 종류의 상황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할 때 생각은 있으나 영의 나옴이 없고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할 때 영이 있고 또한 영을 사용하지만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상황은 다 속과 겉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므로 두 종류의 사람은 다 말씀의 사역을 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뇌가 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지만 죽은 노력이요 죽은 생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 안에 부담이 있지만 말씀이 없고 겉사람은 속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으며 속사람과 불일치합니다. 오직 파쇄된 사람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쇄된 적이 있는 사람의 영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나올 수 있으며 맴돌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의 영이 한번 나오면 곧 사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속에 부담이 없는 사람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담이 있어도 밖의 생각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역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겉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타격을 받고 파쇄된 사람만이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바로 속에 있는 부담을 쏟아놓는 사역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된 후에 나타나는 상태. 의지가 부드럽고 강하게 됨. 사람이 파쇄를 거치고 겉의 껍질이 일단 깨뜨려지면 몇 가지의 상태가 있게 됩니다. 먼저 겉사람이 파쇄되면 의지가 부드럽게 변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겉사람의 큰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겉사람이 일단 파쇄되면 그 사람과 그의 의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껍질이 깨뜨려지지 않은 것이며 그 사람은 더욱 굳어집니다. 껍질이 깨뜨려지지 않은 사람은 그의 의지가 강인할지라도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파쇄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의지 역시 강하지만 강팍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아서 강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쉽게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쉽게 빛을 봅니다. 당신은 아주 쉽게 그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또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의지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쉽게 부탁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쉽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의 속의 영은 쉽게 흘러나오며 또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두 시간을 이야기해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며 어떤 사람과는 단 2분만 이야기해도 곧 해결이 납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의 의지는 강변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빛비춤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된 후에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의 상태는 바로 의지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례적인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부드러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파쇄를 거친 사람은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에 있어 쉽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음. 다음으로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그의 감정이 다루심을 받기 때문에 영이 나와 쉽게 울게 되고 또한 쉽게 기뻐합니다. 감정은 또한 겉사람의 큰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감정은 말을 들을 때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며 장애가 없습니다. 그의 영은 밖에까지 통하여 그 길은 아주 가깝습니다. 사람의 실정을 표현해내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파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마치 돌을 만지는 것과 같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는 그의 감정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파쇄된 사람은 바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그 표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감정은 즉시 나올 수 있으며 아주 신속하고도 가깝고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안정되고 사용될 준비가 됨. 셋째로,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또한 그의 생각이 다루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생각이 계속하여 맴돌기 때문에 영이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는 바로 영이 흘러나오려고 할 때 생각은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만 도구일 뿐이므로 반드시 조용히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영에 부담이 있고 생각에 말씀이 있을 때 부담을 쏟아놓게 됩니다. 파쇄된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즉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을 사용하고 그 후에 생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의 생각은 영이 사용할 수 있는 종이요 도구입니다. 영이 쉽게 나옴. 우리 밖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파쇄된 후에 일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루심을 받은 사람 속에는 말씀이 있고 밖에 생각이 충분하며 실정에 있어서도 합당한 표현을 가지며 의지 또한 부드럽고 강합니다. 이러하다면 그의 영이 나오는데 장애가 없게 됩니다. 그 속의 영이 나오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웃어야 할 때 웃으며 울어야 할 때 울며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속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겉사람은 다 협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며 영을 사용하여 형제자매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의 겉껍질, 곧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만이 그의 영이 쉽게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아주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능히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언제나 간격이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왕래하는 데 있어서의 큰 장애는 겉사람입니다. 당신은 겉사람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낍니까? 어떤 때 당신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응당 그에게 많은 말을 해주어야 하지만 당신은 감히 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에게 합당치 않은 면이 있어서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 당신이 자신이 묶여 있고 자신에게 껍질이 있어 영이 돌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이 사람들과 너무 멀고 다른 사람과 친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이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다른 사람과의 사이의 간격도 제거됩니다. 당신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아주 가까워질 것이며 당신의 속의 능력도 쉽게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장갑을 벗는 것이 아니라 장갑을 찢어 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겉사람을 다루어 영이 능히 사람과 가깝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에게는 껍질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떠한 사람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깨뜨려지면 그 안의 능력이 쉽게 나오고 다른 사람과 아주 가깝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오면 길 또한 가까워지고 먼 곳까지 뛰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 사람이 투명해지고 그의 겉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그의 영을 가로막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단계까지 파쇄되었다면 영은 자유로이 흘러나와 사람을 접촉하며 이후로 모든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파쇄된 사람에게서는 영이 즉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거꾸러뜨림을 당한 사람들의 영은 더욱 쉽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즉시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모든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역은 기본적으로 안에서부터 역사되어 나온 것이며 또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근거는 바로 그의 겉사람의 파쇄입니다. 매일 어떤 때이든지 어디서든지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파쇄된 사람이어야 이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루심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다루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파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막론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드시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단 분리되면 영은 어느 때든지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임의로 성장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임의로 자라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암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서 손을 베어 손에 상처가 생겼다면 세포는 특별히 상처 주위에 생성되어 그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포가 상처가 이미 아문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계속하여 생성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암으로 변합니다. 암은 바로 세포가 몸의 유를 벗어나 스스로 하나의 중심이 되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포는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몸의 모든 각 세포에는 일정한 성장의 율이 있고 또한 성장의 율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온몸과 다른데 이는 또 다른 하나의 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있는 곳은 온몸이 그곳을 더욱 악화시키도록 돕습니다. 다른 종류의 병은 온몸이 다 방어하지만 오직 암세포만이 온몸이 그의 성장을 도와 그로하여금 더욱 커져 온몸에 손상을 주게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마치 암과 같아서 또 다른 하나의 중심, 곧 또 다른 성장의 단위를 형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암과 같이 성장하여 그에게 영적인 것을 주면 줄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견이 아주 많아서 의견의 화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의 전 존재는 마치 의견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다룸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암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흑암에 빠집니다. 암은 바로 분열의 중심이며 암세포는 바로 끊임없이 흡수하고 확장하여 암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암이며 우리는 이 암을 반드시 잘라내야 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암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겉사람을 처리해야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허물어뜨리십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길로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첫째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책망으로 다루십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하든지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는 한 그분은 충분히 강한 말씀의 사역으로 당신을 엄중하게 책망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바로 단번에 사람을 엎드려지게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다루시는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다루심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밖에서 안배하신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주 형제의 감정이 어려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외에 그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긴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환경 안에서 그를 사지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외적인 다루심과 그의 안에서의 역사를 서로 협력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통과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과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의 근본적인 부서짐이 있은 후 다시 계속적으로 성령에 다루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겉사람의 강함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과의 권고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능히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사람의 책망을 받음으로 화를 낸다면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당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길을 내드리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복주 사람들이 기다란 상태로 오리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오리는 언제나 제멋대로 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대로 때리지 않으면 늘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타격을 받지만 그는 여전히 이리 왔다가 저리 갑니다. 우리는 무지한 오리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다루심으로부터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공과를 배워야만 비로소 형제자매들을 다룰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당신은 능히 그것을 속사람과 분리시킬 수 있고 당신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속에서 나온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당신에게는 사역이 있게 되고 공급이 있게 되며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